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하던 리비아 모델 때문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매우 심각하게 지연됐다며 새로운 방법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멕시코 접경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 도중 이같이 말했습니다. 같은 날 볼튼 전 보좌관이 비공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이 실패할 운명이라고 비판한다 대한 반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 재임 당시 리비아 모델을 거론하는 동안 얼마나 성과가 나빴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아마도 새로운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아주 좋다며 지난 3년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도 없었고 인질도 돌려받았으며 전사한 우리의 위대한 병사들도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볼튼 보좌관의 비판에 대해 그렇게 말하기는 쉽다며 그가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대북 협상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을 경질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백악관 기자간담회에서도 북한을 상대로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이 큰 실책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로 협상이 지연됐다며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오늘 담화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자신이 앞으로 진행될 미북 실무협상의 수석대표라고 발표했습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대사는 담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하였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 대사는 시대적으로 낡아빠진 틀에 매여 모든 것을 대하던 거추장스러운 말썽꾼이 미 행정부 내에서 사라진 것만큼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멕시코 접경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리비아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나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조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사는 나는 미국 측이 이제 진행되게 될 조미 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낙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을 상대로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셈법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북한 당국자의 이 같은 반응은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의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어제 서신을 보내 양국 간 친선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시 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 71주년을 맞아 송신했던 축전에 대한 답신입니다.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 답신에서 시진핑 총서기 동지와 중국 당, 정부,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 성원에 감사를 표하고 우리 당과 정부 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총서기 동지와 약속한 대로 사회주의 한 길에서 위대한 조중 친선을 훌륭히 계승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본인의 4차례 중국 방문과 시 주석의 지난 6월 북한 국빈 방문으로 이뤄진 정상 간의 만남이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워싱턴에서 차관급 무역 실무협상 이틀째 회의에 돌입합니다. 미국의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 부대표, 중국의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어제 첫날 회의에서 농업 분야 논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대표단의 일부가 미국에 남아서 다음 주에 농업 지역을 현장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준 부부장 등 중국 농업부 당국자 중심으로 꾸려질 방문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중서부 네브라스카주와 몬태나주의 농가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무역 외교 갈등과 관련한 당국자 간 협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스가라 이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의 WTO 재석권에 대한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금요일 B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서해 한반도에 북한군이 무기를 들여온다면 한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으로 정제유를 공급한 선박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운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올해 곡식 수확량이 평년에 못 미칠 것이라고 유엔 식량기구가 전망했습니다. 다시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취약국가로 지목됐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 북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 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지역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 내륙,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 5에서 40mm, 함경도 동해안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까지 내리겠습니다. 평양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5도, 낮 최고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는 0.5m로 일겠지만 모레 일요일은 1, 2m 정도 더 높게 파도가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1부 첫 소식입니다. 한박도에 북한군이 감시초소를 설치한 건 한국의 안보에 큰 지장은 없지만 이곳에 무기를 들여온다면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BOA에 밝혔습니다. 또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이행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지만 미한동맹의 군사적 우위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한미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한 빈센트 브룩스 전 미 육군 대장을 김동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박도에 있는 북한군 기지에 방사포 등이 배치되면 큰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신지요?
Now, if they're arming Hanbakdo, then it's a big problem. I deserve to bring...
만약 북한군이 한박도를 무장화한다면 안보에 큰 문제가 됩니다. 포병 무기 체계뿐 아니라 대함 무기를 배치할 경우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박도를 무장시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한박도에 감시초소를 배치하는 정도는 큰 손해는 아닙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정신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으나 제 개인 견해로는 중대한 문제는 아니고 향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한박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Well, the guidepost is there doesn't count.
한박도 감시초소는 남북 군사합의 당시 감시초소 철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따라 배치한 특정 감시초소들과 공동경비구역 내 감시초소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돼 모든 종류의 비행기의 접근이 금지됐습니다. 미국 측이 환자 발생 시 헬기 후속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는데요.
Making them wider than they were. There were already no flight areas on either side of the DMZ.
남북군사합의는 이전부터 비무장지대에 있던 비행금지 구역의 확대를 골자로 합니다. 다른 사안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지만 판문점 진입 항공로는 예외였습니다. 주한미 공군 지휘관으로서 최소 3개의 판문점 진입 항공로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항공로들은 휴전 통제 지역이어서 한국 쪽에서의 움직임이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우 헬리콥터로 판문점에 진입하려면 상대 측에 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 체결 당시 유엔 사령부의 역할과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nd I say, oh, it's a bilateral agreement. As you stated, UN command had a very important role in this.
양자간 합의이기는 하지만 논의 조치들이 휴전 합의와 일관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엔 사령부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행 부분에서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 감시초소 철수, 평화공원 조성 계획 등은 모두 유엔 사령부와의 조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남북한과 유엔 사령부 3자가 모두 신의를 갖고 접근했지만 불행히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모든 대화 중단을 멈췄습니다. 현재로서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으나 아직 합의 사안 이전으로 돌아갈 만한 행위는 없었으며 미북 대화 등이 재개된다면 이행 영역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노력을 과시해 분쟁에서 멀어지고 평화에 다가갔다는 취지에서 여전히 중요한 성과였으며 모든 당사자들이 원할 정도의 진전을 이루진 못했지만 이전 상황을 크게 바꿀 정도의 거리까지는 나아갔다고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합의 이행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고 보시나요?
I'm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joint exhumation of remains.
화살머리 고지에서의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의 중단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저는 화살머리 고지 중앙으로 남북 양측이 길목을 내는 합의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올해 4월부터 시작됐어야 하지만 현재는 한국 측만 참가하고 있고 약 400여 구 이상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공동 유해 발굴은 정말로 인도주의적 사안입니다. 북한의 불참으로 남북 군사 합의의 완전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북한 측은 군사 합의 체결 이후 미한 연합 훈련을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남침을 상정한 겨울 훈련과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I don't see the exercises. The traditional annual training cycle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훈련 주기는 남북군사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방부와 논의할 당시에도 언급되지 않았고 북한군 당국도 한반도 내 훈련 중단에 대해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군사 합의 이후에도 훈련 주기를 멈추지 않았고 미군과 한국군 역시 훈련 내용의 조정은 있었지만 독자 또는 연합 훈련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이나 키 리졸브의 중단과 새로운 연합 훈련인 동맹 훈련이 대표적이죠. 북한은 이 같은 연합 훈련의 조정에 반발하고 판문점 합의와 평양 합의를 위반했다며 한국을 비난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35 배치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죠.
지난 1년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충분히 구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Conservatives in Korea believe that that was having more of an effect on South Korea than it was on North Korea.
물론입니다. 남북한이 군사 합의를 한 것은 잘한 결정입니다. 한국 보수층에서는 한국이 더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사실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이러한 지적이 맞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 등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 공격 작전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매일 하는 훈련과 장소에는 일정 영향을 줬습니다. 가령 그동안 미군의 공대지 폭격 훈련은 비무장지대 철원 부근에서 실시했지만 비행금지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의 협조로 이남의 다른 지역에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장소는 바뀌었지만 대비태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 수집 면에서도 영향은 미미합니다. 일각에서 감시초소 철수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감지 체계와 기타 수단이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Well, there's ample reason to doubt anything that North Korea says.
북한을 신뢰하기 힘들고 의도를 의심할 만한 경험과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미한 동맹의 군사적 역량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감시 초소 등이 철수되더라도 군사적 우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의 행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를 이룩하는 정치적 사안이지만 군사적 조치는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거나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갖고 합의를 준수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반면 북한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협상이 재개된다면 한국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한 채 임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박도 논란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사안에 관해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동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세계 뉴스에서 잠시 전해드렸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대북 정책을 비관적으로 평가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리비아 비핵화 모델을 언급하면서 상황을 심하게 지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정책에 대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대북 정책의 실패를 예견한 볼튼 보좌관의 주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말하긴 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면서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볼튼 전 보좌관이 최근 한 비공개 오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북한과 이란과의 어떤 협상에 대해서 실패할 운명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을 거듭 비판하면서 북한 문제에서 거둔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In the meantime, for three years, there's been no nuclear testing. We've gotten our hostages back. We've gotten our great soldiers back who were
3년간 핵실험이 없었고 인질들은 물론 한국전에서 숨진 참전용사들이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리비아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한 그 어떤 누군가, 즉 볼튼 전 보좌관보다 더 낫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볼튼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땐 우리를 매우 심하게 지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선핵 폐기, 후 보상을 뜻하는 리비아식 비핵화를 주장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을 해임한 지 하루 뒤인 지난 11일 이 같은 볼튼 전 보좌관의 발언이 큰 실수였고 좋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이 과거에 얼마나 서툴게 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쩌면 새로운 방식이 매우 좋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John really should take a look at how badly they've done in the past and maybe a new method would be very good.
그러면서 이 모든 것으로 볼 때 어쩌면 새로운 방식은 매우 강력한 공격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강력한 공격의 대상을 묻는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는 아무에게도 아니다라면서 그게 강력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핵화 협상을 벌이는 미북 두 정상이 조만간 중간 합의를 이룰 것으로 낙관한다고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전망했습니다. 비핵화의 첫 단계는 원자로 해체가 되어야 한다며 북한에 명확한 맞춤형 협상안을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안수영 기자입니다.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미북 간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하며 최종적인 것보다는 중간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ere will be working level meetings very soon. I do think that will lead to third summit. I don't think it's out of question that Donald Trump will visit Pyongyang.
윤 전 대표는 20일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2019 DMZ 포럼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실무협상이 상당히 이른 시일 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큰 제스처를 취하는 그림을 원하는 만큼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은 미국 협상단에게 더 많은 협상카드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미북 실무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모두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구체적 의제를 실무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변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의 실질적 동결뿐 아니라 미국과 북한 모두 보다 적극적인 협상 카드를 제시하는 알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And I think alpha will be something like a roadmap that is quite clear, that defines denuclearization, that promises a date for a declaration.
윤 전 대표는 알파의 구체적 내용으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담긴 로드맵과 북한이 보유한 핵자산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내놓을 패키지에 미국이 보장해야 할 상응 조치로 일부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요구할 비핵화 단계는 동결과 비핵화, 사찰, 검증이라는 전형적 패턴이라며 이 과정들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북한의 즉각적인 완전한 핵폐기는 불가능한 최대 목표라며 명확한 맞춤형 비핵화 해법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구체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그 첫 단계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해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Yongbyon, I've tried to make people understand, is a really big deal. It really is the hear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영변 핵시설 해체는 상당히 큰 딜로 영변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또한 1967년부터 군사적, 민간 차원에서 가동해온 영변에는 유일한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가 있는 만큼 다른 곳에서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적어도 플루토늄 생산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y shut down the 5-megawatt reactor, that was the plutonium production reactor, don't start the new experimental light water reactor, they cannot make plutonium, they cannot make tritium. That's a huge step because plutonium is much more important.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5메가와트짜리 원자로 폐쇄는 고농축 우라늄보다 중요한 플루토늄과 트라이늄 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큰 진전이라는 것이 해커 박사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단순히 가동 중단이 아닌 원자로 해체라는 결정적 단계를 밟는다면 실질적인 단계적 비핵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또한 불가능한 목표를 북한에 강요하기보다는 비핵화 단계에 맞춰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맞춤형 비핵화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재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대북금융거래 승인 면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미국 또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거래가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을 조력하는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의 덴버 리글맨 공화당 의원 27일 대북 은행 업무 감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 정부가 승인하는 북한 관련 금융 서비스 면허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요구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법안은 재무장관에게 금융기관이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대상에 혜택을 주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가 포함된 보고서를 180일마다 상하원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해외 금융기관에 발급된 면허도 해당됩니다. 국무부가 방산물자 수출 면허 승인 내역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처럼 대북 금융 서비스 승인 면허에 관한 재무부의 의회 보고도 정례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비정부기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북 금융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면허를 금융기관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거래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에 대한 금융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면허는 취소 또는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의회에서는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 상하원 버전에 모두 포함된 브링크 액트 또는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상하원은 오는 10월 1일 전까지 국방수권 법안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북한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19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전념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핵과 다른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을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맞추어 완전하고 금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북한 정권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별도의 발표문을 통해 두 지도자가 북한과 관련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금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뉴질랜드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아던 총리는 이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8시 25분 55초를 막 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킹 조직 세 곳을 제재한 건 상징적 의미를 넘어선다고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이 북한의 해킹에 대비한 예방 조치를 잇따라 내놓은 건 제재를 보완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미 재무부가 북한 해킹 조직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매티화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이번 제재에서 미 재무부가 북한 정찰 총국을 표적으로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Obviously, a point that I mentioned yesterday is that one of the benefits of the sanctions was we identified specific groups and delineated Lazarus from its two subsidiaries.
단 세 곳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활동을 벌여온 라자루스 계열 해킹 조직을 제재했고 이 조직들이 북한 정권을 위한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정찰 총국의 지휘 아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성과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13일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 블루 에노로프, 엔데리엘 등 세 곳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정찰 총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튜화 연구원은 경제 분야에 집중됐던 대북 제재의 폭을 사이버 안보 분야로 넓힌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taking a very strong step in publicly designating three North Korean cyber hacking groups is saying that the US wants to take leadership of this issue.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미국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북한 해킹 문제 해결을 주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준다는 것입니다. 이어 제재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북한 해킹 조직에 대한 추적이 계속돼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제재가 지난 2014년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혐의로 북한 국적 해커 박진혁과 소속 회사를 제재한 북한 제재 강화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의 바탕을 두고 있어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y were under executive order 13722, which we saw happen similarly. So basically, this executive order allows the Treasury Department to sanction any entity that is.
당시 행정명령이 북한 정권의 통제 아래 운영되는 해킹 조직을 망라한 광범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재무부의 제재는 해킹 조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좀 더 촘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제재와 달리 사이버 제재는 그 대상을 실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가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n't see clear addresses or there's a lot of missing information here. So there's, I think, basically with these designations.
북한 해킹 조직의 거점이나 정보가 누락돼 있어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으며 전 세계 은행과 금융기관에 북한 해킹 조직과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일종의 신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최근 조치들 가운데 나왔다는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북한 사이버 문제를 연구해온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제니 전 연구원은 미국 방무사나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악성 해킹 프로그램 샘플을 공개하고 민간 기업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상징적인 제재를 보완하는 실질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차원의 예방조치 활성화와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회수, 현금화 금지 등이 미국 정부가 향후 취할 수 있는 보완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실효적 조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전 미국 의회 보좌관들이 북한 방문 경험을 나누고 대북 접근법을 제안하는 행사가 이곳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단계적인 비핵화가 현실적이며 신뢰 구축을 위해 미북 대화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이블린 파커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담당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북한이 하룻밤 사이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네바 합의 때처럼 동결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y're not going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overnight. It's going to involve freezing like we agreed.
상원 군사위 보좌관 출신인 파커스 전 부차관보는 19일 미 연방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전 상원 보좌관들의 방북 경험을 나누는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꺼번에 큰 합의를 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조치들을 통한 신뢰 구축이 먼저라는 설명입니다. 참석자들은 그런 목적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07년 북한을 방문했던 이작 에드워스 미 상원 에너지위원회 특별고문은 방북 당시 북한 관리들이 이전에 방북했던 보좌관들과의 대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더 많이 할수록 북한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협상하는 북한 당국자들은 향후에도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로 많은 대화를 할수록 양국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북 관계가 개선되면 현 의회 보좌관들과 북한과의 접촉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보좌관 출신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회장은 의회 보좌관들의 방북은 식량 분배 감시, 재미 이산 가족 상봉, 미군 유해 송환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are legitimate reasons for House and Senate staff to go to North Korea. Food aid oversight, separated American families.
자누지 회장은 의회 보좌관들이 행정부의 대북 정책 마련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 등을 미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중요한 신호를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대북 접촉의 이점으로 들었습니다. 자누지 회장은 의회 보좌관들이 지금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트랙2, 즉 민간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북한과의 접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에 불법으로 정제유를 공급한 선박 중 일부가 여전히 운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올 상반기 넉 달 동안 북한에 최대 100만 배럴의 정제유가 불법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적발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불법 대북 정제유 공급 건수는 모두 70차례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70차례 모두 유조선이 남포항이나 청진항 등 북한 항구에 직접 입항해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최소 약 40만 배럴에서 최대 100만 배럴의 정제유가 불법으로 북한에 유입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미국이 추정한 최대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지정한 북한의 연간 수입 한도 50만 배럴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미국이 지적한 70차례의 정제유 불법 공급에 연루된 선박은 모두 21척인데 선박 추적 시스템인 마린 트래픽을 통해 AIS 신호를 확인한 결과 이 중 5척의 AIS 움직임이 최근까지 포착됐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운항한 선박은 북한의 검은산호입니다. 검은산호는 지난 16일 청진항을 출항했는데 다음 날 함흥시 가로노동자구 선착장 인근 해역에서 마지막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검은산 3호 역시 지난 12일 청진항에서 출항했습니다. 이어 일본 오키노시마섬 인근까지 남하한 뒤 14일 일본 쓰시마섬 남단 해역을 지나 15일 중국 상하이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으로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달 움직임이 확인된 마지막 선박은 삼정 2호입니다. 지난 11일 포착된 위치는 일본 쓰시마섬 남단 해역인데 AIS가 꺼져 있어 출발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AIS 움직임이 포착된 선박은 안산 1호와 비에틴 1호입니다. 안산 1호는 지난달 18일 제주 표선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곳에서 신호가 포착된 뒤 동해를 따라 북상한 뒤 같은 달 22일 청진항에 입항했습니다. 비에틴 01호는 지난 3월 중국 쉬다오항에서 출항해 계속 남하한 뒤 8월 18일 현재 싱가포르항에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산 1호와 비에틴 01호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 외무성과 유엔 등이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여러 차례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이번에 지적한 선박입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해상 전문가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선박을 통한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the primary method in which they are obtaining fuel. To run the economy.
이는 북한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연료를 얻는 주요한 수단이며 특히 선박 대 선박 간 환적은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한 현행 제재를 피하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와츠 전 위원은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선박들 단속의 핵심은 국제공조라면서 각국이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이 북한을 다시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올해 수확량은 강수량 부족으로 평년에 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19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41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3월 29일에서 4월 12일 세계식량계획 WFP와 공동으로 북한 현지에서 긴급 식량 안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주민의 40%인 1천만 명이 식량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작물 생육의 결정적인 시기인 올해 4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강수량과 관계수가 부족해 쌀과 옥수수 재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따라서 올 가을 수확량이 지난 5년간 평균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58만 5천 톤의 식량을 외부에서 수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한 41개 식량 부족 국가 중 31개가 아프리카 국가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라크, 미얀마,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 등 8개 나라입니다. 최근 세계식량계획 WFP도 주한미국 대사관이 주관하는 비공개 토론회에 보낸 자료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올해 북한의 1인당 하루 배급량이 최소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하루 380g이었던 식량 배급량이 올해는 300g으로 줄었으며 특히 7월과 8월에는 290g대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미 농무부도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이 136만 톤에 불과해 199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름에는 홍수와 태풍, 봄과 가을에는 건조한 기후 탓에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미국 대외원조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대외원조기구인 MCC는 정부 간 대북 지원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객관적 지표 역시 북한은 자격 미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대외원조기구인 MCC는 18일 8억 달러에 달하는 이 기구의 내년 대외원조평가 기준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925달러 미만인 최빈곤국 49개 평가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북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금지한 법에 따라 수단과 시리아 등 13개 나라와 함께 기금을 받을 수 없는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아울러 MCC 홈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북한은 지원 금지 대상이 아니라도 자체 평가 기준을 거의 충족하지 못하는 낙제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자유와 통치의 공정성, 주민에 대한 투자 등 정책 운영의 3개 분야 20개 지표 가운데 적어도 절반이 통과돼야 하는데 북한은 대부분이 자격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자유지수에서는 자료가 거의 없어 평가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통치의 공정성 분야에서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정치적 권리 0점, 시민의 자유 3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아울러 0점을 중간 기준으로 부패 통제는 마이너스 0.68점, 정부의 국정 효율성은 마이너스 0.78, 법치 준수는 마이너스 0.82로 집계됐습니다. 정보의 자유 역시 0%로 나왔습니다. MCC는 그러면서 북한은 최소한의 충족 기준인 20개 분야 중 절반을 통과하지 못했고 부패 통제와 민주주의 권리도 마찬가지라며 자격이 없다는 의미로 세 분야 모두 X를 부여했습니다. MCC는 이런 기준을 통과한 국가들 가운데 지원국을 선정해 최대 5년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이런 원조를 통해 빈곤 퇴치는 물론 수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가치 확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숨진 미군 병사의 유해가 모터사이클을 탄 참전용사들의 어모 속에 고향에 묻힙니다. 장진호 인근 전장에서 전사한 지 69년 만인데요.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던 지난 10일 오후 엘라바마주의 모빌공항. 그 앞에 수십 대의 모터사이클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제임스 제럴드 케이츠 상사의 유해가 도착하길 기다린 참전용사들의 모임, 애국 어모기수입니다. 모터사이클을 탄 참전용사들이 케이츠 상사의 유해가 공항에서 운구되는 것을 어모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케이츠 상사의 유해가 실린 비행기 항공편이 다른 지역의 날씨 때문에 지연되면서 애국 어모기수는 4시간을 기다린 후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애국 어모기수는 오는 21일 케이츠 상사의 장례식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이자 애국 어모기수의 엘라발마 지역 단장 역할을 하고 있는 로이드 퍼슬리 씨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케이츠 상사의 유해가 장례식장에서 묘지로 옮겨갈 때 모터사이클 대열이 어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atriot Guard riders are 100% volunteer, which ensures the dignity and respect at memorial services honoring
퍼슬리 씨는 애국 어모 기수는 전쟁에 참전해 운명을 달리하거나 전장에서 돌아온 군인과 의료 요원들의 장례식에서 위엄을 지키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His mother and father are interred in Turnerville, Alabama, just north of Mobile. And he will be interred there with his mother.
케이츠 상사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 있는 엘라베마의 터빌 지역의 묘지에 함께 묻히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1950년 12월 3일, 29살이었던 케이츠 상사는 한국 전쟁에서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여겨지는 장진호 전투에서 행방불명이 됩니다. 1954년 유엔군이 북한군과 중공군으로부터 받은 유해 중 한 구가 바로 케이츠 상사의 유해였지만 수십 년간 신원 미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첨단 과학을 이용한 검증 노력 끝에 지난 5월 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케이츠 상사의 조카 주디 케이츠 에디 씨는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삼촌의 유해가 돌아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된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My father all my life. About his brother.
이어 아버지가 자신의 형인 케이츠 상사에 대해서 평생 얘기했다면서 삼촌을 만난 적은 없지만 2차 세계대전에 이어 한국전쟁에 참전한 삼촌의 얘기를 많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don't do it for the medals. You know, they don't do it for glory. You know, they just understand in itself.
케이츠 에디 씨는 모든 군인들은 훈장이나 영광을 위해서 복무하는 게 아니라면서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월드컵 예선전이 다음 달 15일 평양에서 계획대로 열릴 예정이라고 국제축구연맹 FIFA가 확인했습니다. 평양에서 남북 간의 월드컵 예선전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19일 한국과 북한의 월드컵 예선 경기가 당초 예정대로 평양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IFA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과 북한 간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 경기가 10월 15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에 속해 있습니다. 북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일 아시아축구연맹 AFC에 예선전 홈경기 일정을 전달하면서 한국과의 경기를 10월 15일 오후 5시 30분에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치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은 내년 6월 4일 인천에서 북한과의 홈경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초 예정대로 경기가 진행된다면 평양에서 남북 간의 월드컵 예선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한국과 북한은 지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때 아시아 3차 예선과 최종 예선에서 모두 맞붙었지만 북한이 홈경기를 원하지 않아 두 차례 경기 모두 평양이 아닌 제3국인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한편 북한은 평양에서 열릴 남북 간의 예선 경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정보도 한국에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이상민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5일 날 김일성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그 위에 아직은 협의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새로운 사실을 아직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7일 북한이 평양 경기와 관련해 아무런 답이 없어 공문을 다시 아시아축구연맹 AFC를 통해 보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였던 한국인 고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담은 영화가 미국의 한 대학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일제강점기 시절인 1926년 봄, 경상남도 양산에서 태어난 김복동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가 되는 과정은 여느 위안부 피해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를 준다는 말을 믿고 고향을 떠났고 같은 기대로 온 많은 소녀들과 위안소로 끌려갑니다. 1940년 일본군 위안부가 된 소녀 김복동은 8년 후 만신창이가 되어 22살의 나이로 고향에 돌아갑니다. 치욕스런 과거를 숨기고 살았던 김 할머니는 1992년 3월 침묵을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화 제목이기도 한 내 이름은 김복동입니다는 김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삶을 세상에 알리는 첫마디였습니다. 지난 17일 미국 내 민간단체 워싱턴 정신대 대책문제협의회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학센터 주관으로 열린 내 이름은 김복동입니다 영화 상영회. 1992년부터 올해 1월 향년 92세로 숨을 거두기까지의 삶을 담은 이 영화는 27년 전 김복동 할머니의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강동으로 갑니다. 그 중국이라네. 강동 갑니다. 이 몸 검사를 하더라고. 본인이 이제 검사를 쓰는데 떨리지 않고 그러면 옷이나 벗어 봐도 어머니 떠나가지고 씻은 손을 씻고 또 씻고 단정하게 빗질한 머리를 손으로 여러 번 다시 정돈하는 할머니. 화려하지 않은 장신구를 거는 주인공 김복동 할머니는 말 한마디, 얼굴 표정, 옷자락 하나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네, 예뻐요. 스스로 침묵을 깨지 않았다면 누구도 몰랐을 치욕의 시간. 그러나 중국 광둥,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 위안부를 경험했던 일들을 국제사회에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는 이후 일본에서 우익단체들의 거친 욕설과 모욕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피해자들을 소개하며 증언 후 그들의 삶은 더 외로웠다고 말합니다. 1998년 고향으로 돌아가는 김복동 할머니. 고향으로 돌아간 김 할머니의 당시 모습은 여동생의 회고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의 원고로서 문서로 증언한 할머니는 다시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다시 일어난 김복동 할머니. 2010년 85세가 되어 돌아온 곳은 1992년 이후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아베 신조 일본 내각 부활로 김 할머니는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칩니다. 창녀는 나가라라고 외치는 일본 극우 성향 시민의 시위대 앞에서 그리고 일본의 한국인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오사카 시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김 할머니.
증거가 없다. 본인이 증거가 살아있는데 지금 증거가 없다고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으로 만들고 가야 되겠죠. 그거는 망발을 해놓고는 뒤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망발은 절대 하지 말라고.
영화 내 이름은 김복동입니다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김 할머니와 피해자들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위안부 소녀상이 탄생한 배경과 과정을 소개하는데요. 위안부 소녀상은 한국 사회와 해외 한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 여학생들의 참여 장면, 특히 한일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눈물로 시위를 벌이다 한국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 체포되는 장면에 관객은 동요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고 진정한 해결을 이루어야 하니까 어떻게든 한일을 이용해버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결시키려는 태도가 대학생들은 너무나 한심하다.
영화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인권 회복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외쳤던 김복동 할머니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으며 끝납니다. 100여 명의 관객들은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자리를 지키며 의견을 내놨는데요. 위안부 역사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는 미국인 여학생들이 일어나 다른 소감들을 밝혔습니다.
Because it means a lot to me because my grandfather was in World War II. He saw the worst battles. He saw like the skins of Jews in lampshades and stuff. So like that moved me. This moved me. It's what I want to do. So thank you guys so much for that.
할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에서 싸웠고 당시 유대인 학살 사건 등 잔혹한 전쟁 범죄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긴데요. 이런 사실들은 자신에게 외교관의 꿈을 갖게 했다며 위안부 영화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원주민 자녀라고 소개하는 여학생은 미국의 인디언들도 학살의 역사가 있다며 위안부들의 이야기는 자신에게 감동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I'm a student. I've never heard of this. Growing up in like high school, I'm Native American. So like I hear about my culture like Trail of Tears. Now I'll go back to my tribe.
영화를 소개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범죄 성폭력 피해자들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우간다와 콩고 등지에서 만난 피해자 여성들이 보내온 동영상 메시지를 소개한 윤 대표는 내전 국가들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여성들이 김 할머니와의 인연으로 현재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생전 주요 활동으로는 1992년 8월 제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 유엔인권위원회,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리고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의 증언대에선 1등입니다. 2012년엔 전쟁 중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을 위한 기부모금인 나비기금을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미국, 베트남, 독일 등 전쟁 피해를 입은 나라를 중심으로 각지를 돌며 피해 사실을 알렸고 평소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본계 한국인 학생들의 각별한 애정을 가졌고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김 할머니의 활동에 주목했는데요. 2015년 AFP통신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으로 김 할머니를 선정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는 용기 있는 여성상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1월 김 할머니가 숨진 직후 뉴욕타임스와 NPR,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주요 언론들은 김 할머니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운동가로 소개하며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 영화는 김복동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부터 한국 내 130여 개 개봉관에서 9만여 관객을 만났습니다. 윤미향 대표는 위안부 관련 다큐 영화가 개봉관에서 호응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그 이유를 현재 한일 간 갈등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대중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봤습니다. 윤 대표는 미주 상영회에 대해 고인의 생전 미국 내 활동 때문이라고 밝히며 김복동 할머니가 던졌던 메시지를 상기시켰습니다.
미국 사회에 왔을 때마다 김복동 할머니가 던졌던 메시지는 이건 한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아이들도 전쟁이 나면 우리들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김복동 할머니의 메시지는 내가 죽더라도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죽어도 다시 내 메시지는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살아나는 것, 그걸 나는 보고 싶다라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가장 정성을 들였던.
상영회는 다음 달까지 시카고,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텍사스 휴스턴, 매사추세츠 보스턴 등 10여 개 대학교에서 열립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에 이어서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역사 속 오늘 2001년 9월 20일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이 싸움은 미국만의 싸움이 아니라 세계 문명 전체의 싸움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은 알카에다에서 시작됐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 세계의 모든 테러 집단을 찾아내 물리칠 때까지 테러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과 워싱턴 펜타곤을 공격한 혐의를 받은 알카에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테러 집단을 파괴시키겠다는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에 대해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러나 탈레반 정권은 알카에다가 9.11 테러를 일으켰다는 증거를 요구하며 이슬람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결국 미국은 2001년 10월 7일 아프간 공격을 감행했고 얼마 후 카불이 함락되고 탈레반 정권은 붕괴합니다. 그러나 아프간 동부와 파키스탄 국경 산악지대로 흩어진 탈레반 잔당과 알카에다는 반군을 조직했고 테러와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46년 9월 20일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18개 나라의 영화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칸 영화제가 열립니다. 칸 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로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와 함께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화제입니다. 1930년대 후반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부의 개입으로 정치색을 강화했던 베니스 영화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최된 것이 칸 영화제의 시작입니다. 1939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종전 후 1946년 정식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1948년부터 1950년까지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1951년부터 영화제 기간을 5월로 옮겨 2주일간의 행사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시장에는 수천 명의 영화 제작자, 배우, 언론인 등이 모여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영화 배급사에 영화를 홍보하는 예술적 잔치이자 예술 상품 시장으로서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봉되는 영화는 물론 기획 단계의 영화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